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으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설전을 벌인 뒤에 남은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모두 발언 중 종전 협상이 합의에 꽤 근접해 있다고 밝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항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영토에서 살인자 러시아와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립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모두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협상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빠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설전이 벌어진 뒤에 두 정상이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희토류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광물과 기타 자연자원에 관해 미국의 채굴, 가공, 수집 권리 등을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방송 매체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차량이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을 반복해서 방영했습니다. 남은 일정이 취소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성명을 올려서 나는 젤렌스키가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오벌 오피스에 와서 미국에 대해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나는 평화를 원한다고 밝히고 그가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당국 대표단이 27일 미국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항공기 직항 노선 복원을 제안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8일 발표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미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미러 외교당국 간 회담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러시아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직항편 재개, 다른 하나는 외교공관 정상화입니다. 특히 외교공관 정상화를 위해 운영자금을 비롯한 양국관계 마찰 요소 해결을 위한 공동조치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외교공관의 은행거래 접근 문제와 계약된 서비스 이용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력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직항편 복원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서 양국은 향후에 추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일정과 장소, 대표단 구성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러 장관급 회담 이후 아흐레 만에 이뤄진 후속 대화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은 소나타 콜터 국무부 러시아 중유럽 담당 부차관보와 러시아 대표단은 알렉산드르 다르치예프 외무부 북대서양국장이 이끌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미 총영사 관저를 방문해 6시간 반 동안 회담이 진행됐다고 타스통신이 회담 당일 전했습니다. 미러 양국은 앞선 18일 장관급 회담에서 4개 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향후 지속적 협력 등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대응을 위한 유럽 정상회의를 다음 달 2일 런던에서 개최한다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이 28일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관한 유럽의 행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소집 목적을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27일 자국 내에 마약 카르텔 관련 범죄자 29명을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멕시코 마약 단속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펜 본디 미 국무장관, 미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토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한 가운데 미한연합훈련을 앞둔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지구의 최근 결정을 금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에서 영상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 물결은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훈련을 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핵무력을 부각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예,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사실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미사일연합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이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km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혀 북한군이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라며 핵무력에 보다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소외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의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발사훈련 목적에 대해 적수들에게 임의의 공간에서의 군의 반격 능력과 각이한 핵 운용 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사일 구분대들을 불의적인 화력 임무 수행에 숙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네 번째이자 지난달 25일 서해상으로 해상 또는 수중대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지난달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4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 기종에 대해선 밝혀진 게 있습니까?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며 낮은 언덕 위 저층 건물을 타격해 폭파했습니다. 외형상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지상대 지상, 지상대 함정용으로 개발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이라는 관측입니다. 검은색 바탕의 탄두부와 하단부에 흰색 띠가 둘러진 외형과 발사 모습은 지난 2023년 3월 북한이 화살 1형이라고 밝히며 발사훈련을 진행했을 때 공개한 미사일과 동일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지난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징후를 사전 인지에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전 8시께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시험 발사가 아니고 훈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당 미사일 개발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지상의 건물 표적이 폭파되는 사진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발사는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 표적에 대한 파괴 능력이나 이거를 보여준 적은 그닥 많지 않았거든요. 북한도 이제 자신들이 이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순항미사일도 개발이 완료가 돼서 저런 정도의 정밀 타격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한국국방대학교 권용수 명예교수는 북한이 이번 훈련 목적을 불의적인 화력 임무 수행 숙달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뤄 해당 미사일이 개발 단계를 넘어 운용 단계로 진입했음을 드러냈다고 풀이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 발사가 지상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훈련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수상 또는 수중 발사 플랫폼 개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포 쪽에서 만드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또 대형 함정들을 건조해야 되고, 그래서 남포 쪽에서 대형 함정들을 좀 건조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어쨌거나 발사 플랫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신무기 개발 차원이 아닌 완성된 신무기 운용 훈련 성격이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일 공개한 걸 보면은 다분히 대외 메시지를 담은 행동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 훈련이 다음 달 미한 연합 연습 프리덤 실드를 앞두고 무력 시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로 장시간 비행하고 변칙 기동이 가능해 추적과 요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한국의 주요 군 시설을 기습 타격하기 위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 발사도 미한 연합훈련에 맞춰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 있는 미국의 핵 항모 등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용수 명예교수입니다.
사거리상으로 보면 이제 일본 주요 미군 기지들이겠죠. 거기를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 1월 달에 돌파된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탑재돼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미국 명령인 이제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북한이 순항 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한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였던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이번엔 핵 능력을 크게 부각시킨 게 두드러진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최근 북한 비핵화 원칙과 미한일 안보 공조의 재확인, 대북제재 국제감시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의 워싱턴에서의 첫 회의 개최 등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대북 기조에 대응한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대북 태도가 전반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이제 모드처럼 지금 모양이 갖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정면 대응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 박사는 다만 북한이 미 본토와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보단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을 공략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자극하는 것은 피하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 과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의 수행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난된 가상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암호화폐 업계에 관련 거래를 즉각 차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26일 북한이 지난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약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이날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바이비트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 사용된 범죄 수법이 북한의 특정 사이버 활동인 트레이더 트레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더 트레이터는 FBI와 미국 사이버 보안기관들이 북한의 특정 해킹 수법을 식별하기 위해 붙인 명칭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과 악성 코드 배포, 공급망 공격 등을 포함합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 및 개발자를 속여 지갑 정보와 인증 정보를 탈취하며 스마트 계약 등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자산을 빼돌리고 네트워크에 침투하거나 내부자에게 접근해 권한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FBI는 2022년 4월과 2023년 8월에도 북한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거나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활동을 트레이더 트레이터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FBI는 이번 공고문에서도 북한 해커들이 트레이더 트레이터 수법을 통해 도난된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으로 신속히 전환한 뒤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 수천 개의 주소로 분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산된 자산들이 추가로 자금 세탁을 거쳐 결국 법정 화폐로 현금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신규 거래를 검증하는 RPC 노드 운영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간 전환을 돕는 브릿지 업체, 블록체인 분석 업체 및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자산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특정 주소와의 거래를 차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이더리움 지갑 주소 32개의 목록도 공개하면서 이 주소들은 도난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으며 북한 행위자들이 운영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절도 행위를 식별, 완화, 차단함으로써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업계와 민간의 제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바이비트는 26일 중간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커들이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가상지갑을 해킹해 약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공격자들이 가상지갑의 거래 화면을 조작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한 뒤 자산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격자들이 이 과정에서 거래를 조작하는 악성 코드를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사건 직후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벤저우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는 25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해킹의 배후로 지목하고 탈취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현상금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우 최고 경영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플랫폼에 연동해 라자루스 관련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한 정보가 실제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즉시 총 현상금의 5%를 지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와 업계 내 악의적 행위자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 같은 추적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 바이비트가 분석을 의뢰한 암호화폐 분석 기업 엘립틱, TRM 랩스, 체이널리시스는 일제히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을 지적했었습니다. 이번 해킹 분석에 참여했던 앤드류 피어먼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정보팀장은 26일 VOA에 이번 공격에서 사회공학적 기법과 복잡한 자금 세탁 방식 등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비트 해킹으로 탈취된 자금이 과거 북한이 주도한 다른 공격에서 사용된 주소들에 함께 보관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번 사건에 북한이 깊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의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26일 북한 등을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란과 북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고위험 관할권 목록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 관할권에 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 미얀마에 대해서는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1일 총회의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번 조치는 14년 연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에 중대한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으로부터 각국이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은행의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며 북한인과의 사업 혹은 금융거래 제한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금융체제와의 연결성이 높아져 확산금융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이 같은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연례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27일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 희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만났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국영 타스통신에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푸틴 대통령이 리 비서를 영접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리 비서와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리 비서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미국과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리 비서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교환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리 비서를 크렘린궁으로 초대해 명감한 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북러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리 비서는 러시아 다수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초청을 받고 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24일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존 펠란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가 중국 해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한화그룹이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인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통한 자본과 기술력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펠란 해군 장관 지명자는 27일 미 해군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파트너들이 가진 전문성과 기술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We cannot fall behind. We're already too far behind. So I think that we have.
펠란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해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 해군의 선박 건조 역량은 이미 너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국의 한화그룹이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개선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본과 기술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협력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펠란 지명자는 또 미국 내 조선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나그룹은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며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조선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후 한국과의 주요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거론하면서 필리 조선소를 시작으로 한 미한 조선업 협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선박 건조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배경으론 중국 해군의 급속한 성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올해 400척 이상의 군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는 미국보다 약 120척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LA is on pace to surpass a 400-ship navy.
또 2023년 중국은 30척의 함선을 추가했으며 그중 15척은 대형 수상 전투함이었다면서 이에 비해 미국은 단 두 척만을 추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패트릭 크로닛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21일 VOA에 한국은 침체된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동맹이라며 해양협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동맹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위험을 줄이고 해군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투자와 법률, 공동개발과 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선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하원의 법안과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걸 허용하는 상원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를 대리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외국 대리인 등록법 대상이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신문이 있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 출신인 수미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26일 검찰의 기소 내용을 공식 반박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공개된 해당 문건은 이번 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약 70페이지에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면서도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테리 연구원을 체포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기소장에는 테리 연구원이 한국 국정원에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전달하고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을 연결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이에 앞서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테리 연구원의 변호인은 테리 연구원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거나 실질적으로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만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테리 연구원의 행위가 외국 정부, 즉 한국 국정원의 지시나 요청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개인적인 네트워킹 활동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가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외국 정부나 정치단체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 테리 연구원의 행위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것인 만큼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테리 연구원 측은 이번 기소가 취소, 즉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기소장에 명시된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재판부가 검찰 측에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명령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테리 연구원은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자택을 찾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당시 FBI의 한 진술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해 줄 것도 공식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테리 연구원 측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조만간 미 검찰은 테리 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데미안 윌리엄스 당시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은 지난 7월 테리 연구원에 대한 기소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테리는 명품 핸드백과 고가의 식사,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 달러의 자금 지원을 대가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기소가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공공정책 당국자들에게 그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테리 연구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분석관을 지냈으며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과 국가정보위원회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으로 활동한 뒤 지난해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에 임명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으며 전 세계 20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27일 공개한 2025 세계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선거제도와 정치 참여 및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40점 만점에 0점, 표현과 신념의 자유 등을 평가하는 시민적 자유 부분에서 60점 만점에 3점을 받았습니다. 이 세계 자유지수 보고서는 해당 점수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 등 세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 67개 가운데 북한과 에르트리아, 수단, 시리아 등 17개 나라를 자유가 없는 최악 중에 최악의 국가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보고서가 발표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지금까지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핀란드로 나타났고 99점의 노르웨이와 97점을 받은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34점, 시민적 자유 부분에서 50점을 받아 총 84점을 받았고 한국은 각각 32점과 49점으로 총 81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핵자위권을 주장한 가운데 한국은 북러 군사협력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은 26일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persists in distorting reality and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about its unlawful WMD.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일훈 참사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 회의에서 미한일 3국을 대표해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실을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달에는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 위협을 지속하며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으며 러시아의 치명적인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It is the DPRK that has continued its reckless provocations through the launching of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an intercontinental.
또한 국제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상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it be cl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consistent and resolute that the DPRK cannot.
그러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스페인과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부에노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자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대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밀 흐레제아누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이란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와 영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적대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행위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1월에는 미한일 연합공중훈련과 미한 공군 합동사격훈련이 실시됐으며 2월에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됐고 3월에는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프리덤실드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은 70년 이상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해온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존립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며 핵 자위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DPRK's position of nuclear deterrent is a legitimate measure for self-defense to protect its sovereignty.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비핵화라는 구시대적이고 터무니없는 목표에 대한 무의미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 이후 한국은 다시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강기석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서기관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조달과 북한의 군사능력을 강화하는 군사협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유엔 헌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벨라루스, 이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의 협력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매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는 각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군축 및 비확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올해는 24일부터 3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26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주디치 의원과 한국계인 데이브 민 의원 등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발의자는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이며 공화당 측에서는 앤디 빅스, 제임스 모일란 의원 등 3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회기에 발의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난 회기 법안에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는데 미국이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한 도전과제 등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53년 한국전 휴전협정 서명이 양보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법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is not a concession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y more than our signature in 1953.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은 평화를 향한 상호 단계라며 1953년에는 군사적 충돌의 종식을 위한 휴전 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2025년에는 공식적인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우리가 신뢰 구축 조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소관상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한국계이자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영킴 의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에 한반도 평화법안이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유린에 대한 어떤 대가 없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건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김정은 정권 아래 매일 고통받는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한반도 평화법안 옹호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강철 대표와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는 한국의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의 정의가 없는 평화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 원 코리아 네트워크도 2021년 뉴욕 맨하튼 타임스 스퀘어에 이 법안에 대해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하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5개 근거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일부 세력이 반중 감정을 조장한다는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건 중국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중국이 가짜뉴스를 외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의 허위 정보 유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다이빙 대사 발언과 관련한 BOE의 최근 질의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방대한 정보 조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선전, 허위정보는 중국 외교의 일부로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다이빙 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김석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난 소식을 전하면서 타이완 문제와 더불어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뜨리고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다이 대사가 주장한 한국 내 일부 세력의 루머 유포에 대한 진위 확인 대신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이 대사가 한국 내 일부 세력을 겨냥했지만 이번 논란은 처음부터 중국이 자처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한 중국 대사로서 그가 직면한 문제의 하나, 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중국이 허위정보 캠페인에 관여하고 퍼뜨린다는 평판이 자자하다는 점이라면서 허위정보 유포지에는 미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that he faces as ambassador there and one of the problems that China faces in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is that China does have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은 중국과 다이 대사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다이 대사가 언급한 구체적인 한국 내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기관들에 의해 중국이 여러 곳에서 허위 정보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많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선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한동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인다는 국무부의 분석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거래소 바이비트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범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라자루스 주적에 현상금을 내걸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해킹 공격으로 거액의 가상 자산을 탈취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금 추적에 나섰습니다. 벤저우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는 2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라자루스와의 전쟁에 동참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탈취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현상금 사이트 라자루스 바운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이트가 국제사회의 사이버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계 최초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우 CEO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용자가 직접 탈취된 자금을 추적해 현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플랫폼에 연동해 라자루스 관련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한 정보가 실제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즉시 총 현상금의 5%를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상금 사냥꾼들의 자금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및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과 협력해 최신 라자루스 관련 지갑 주소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대상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기준으로 거래소 및 관련 기관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리스트를 공개하고 악성 행위자로 분류될 경우 제재대상 거래를 방조한 기록으로 남도록 플랫폼이 설계됐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저우 CEO는 그러면서 웹사이트를 유지 관리할 전담팀을 배정했으며 라자루스와 업계 내 악의적 행위자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 플랫폼을 라자루스의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라자루스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바이비트에서는 미화 약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은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가상지갑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래 화면을 조작해 정상적인 송금처럼 보이도록 만든 뒤 내부 규칙을 변경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사건 직후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26일 현재 웹사이트에서는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6,338개의 지갑 주소를 추적하고 있으며 해킹된 자금 중 약 3%에 해당하는 4,230만 달러는 이미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 직후 바이비트가 분석을 의뢰한 암호화폐 분석 기업 엘립틱, TRM 랩스, 체이널리시스는 일제히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해킹 분석에 참여한 앤드류 피어먼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정보팀장은 26일 VOA에 이번 공격에서 사회 공학적 기법과 복잡한 자금 세탁 방식 등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비트 해킹으로 탈취된 자금이 과거 북한이 주도한 다른 공격에서 사용된 주소들에 함께 보관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번 사건에 북한이 깊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어먼 팀장은 바이비트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라자루스 자금 추적 현상금 제도가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 협력해 사전 대응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자금 세탁과 현금화를 차단하는 데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블록체인 기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강력한 협력 및 공공 민간 부분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 같은 노력은 개별 자산 보호 및 복구뿐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활동 등이 위축될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재정 상황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성명에서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 세계 국가, 도시, 민간 기부단체와 개인 기부자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권단체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차 검토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몇 주간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 몇몇은 갑작스러운 자금 지원 보류와 삭감으로 인해 북한 내 인권 관련 업무를 지속해 나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북한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유일무이하고 중요한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들 단체들이 인권침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들을 대신해 국제적으로 옹호 활동을 펼치고 정책적 변화와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른 국가와 유엔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제약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인권 업무가 중단될 경우 북한 내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인권침해 및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북한인권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특별보고관이 이런 성명을 낼 정도로 지금 여러 북한인권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과거에 2014년에 COI 보고서에서도 국가, 재단, 기업이 인권침해 조사 기록 및 정보유인 방송 노력을 포함하여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작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 분석관은 외부 지원이 끊길 경우 대부분의 북한인권 단체들은 수개월 내로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유사 입장국과 함께 북한인권 기금을 조성해 국제 기준에 맞게 북한인권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훈 팀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부 지원이 중단되면 중국 내 탈북민 구출과 한국 내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의 강제노동 등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인도 범죄라든가 북한 인권 유린을 어떻게 이윤을 창출을 해서 이게 그 국가의 그 정권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인권 착취나 유린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 건데.
이 팀장은 북한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추궁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날씨 정보입니다. 3월 1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아침 최저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에서 영상 15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살펴보죠. 평안남도 맑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 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 남포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영상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는 최저 3도에서 최고 영상 9도까지 오르고요. 수풍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영상 11도, 강계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0도, 용연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9도가 예상됩니다. 개성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0도, 사리원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맑거나 곳에 따라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5도까지 오르고요. 장지는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립니다. 청진 최저 0도, 낮 최고 6도,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4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 보죠.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는 오전, 오후 모두 흐립니다. 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으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설전을 벌인 뒤 남은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모두 발언 중 종전협상이 합의에 꽤 근접해 있다고 밝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항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영토에서 살인자 러시아와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립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모두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협상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설전이 벌어진 뒤에 두 정상이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희토류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광물과 기타 자연자원에 관해 미국의 채굴, 가공, 수집 권리 등을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방송 매체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량이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을 반복해 방영했습니다. 남은 일정 취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성명을 올려 나는 젤렌스키가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에 대해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나는 평화를 원한다고 밝히고 그가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당국 대표단이 27일 미국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항공기 직항 노선 복원을 제안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8일 발표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미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미러 외교당국 간 회담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회담에서 양측은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러시아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직항편 재개, 다른 하나는 외교공관 정상화입니다. 특히 외교공관 정상화를 위해 운영자금을 비롯한 양국 관계 마찰 요소 해결을 위한 공동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외교공관의 은행거래 접근 문제와 계약된 서비스 이용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력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직항편 복원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 양국은 향후 추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일정과 장소, 대표단 구성은 추후 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러 장관급 회담 이후 아흘에 만에 이어진 후속 대화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은 소나타 콜터 국무부 러시아 중유럽 담당 부차관보, 러시아 대표단은 알렉산다르 다르치에프 외무부 북대서양국장이 이끌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이날 미 총영사 관저를 방문해 회담은 6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고 타스통신이 회담 당일 전했습니다. 미러 양국은 앞서 18일 장관급 회담을 통해 4개 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향후 지속적 협력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번 2차 회담은 합의사항 첫 번째인 양국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대응을 위한 유럽 정상회의를 다음 달 2일 런던에서 개최한다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이 28일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관한 유럽의 행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회의 소집 목적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의에서 도출할 결과를 전망하며 우크라이나의 미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 그리고 합의에 대한 집단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특히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대책 마련에 필요사항들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이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멕시코가 27일 자국 내 마약 카르텔 관련 범죄자 29명을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멕시코 마약 단속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펜 본디 미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